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22장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이들을 받든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낙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은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도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고 하죠. 그 율법이 이 신약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율법은 사실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인으로서는 그 율법이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는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이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가 그 율법으로 이제 죽어 마땅한 자이다 하고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죄를 깨달은 자는 이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선생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서 우리들이 지키지를 못하는데 사실 율법을 구약 수준에서만 얘기하면 구약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예표 수준인데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런 예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표 수준으로 지금 모든 것이 주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수준도 구약에서는 인정이 되는 수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준만으로도 인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는 거기에는 지금과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나 그 커뮤니티 안에서 빌롱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겉의 수준에서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간음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가 십계명인데 그 간음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그러면 그 율법을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적용을 했냐?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이상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로서는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모세가 읽어요? 그러니 겉으로만 간음 안 하면 그때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래서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마음에 간음을 해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의 그 싹시. 그러나 그거를 execute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성령 시대를 맞아 이제 온 후에는 이제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나도 간음자라는 거가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컨빅트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런 똑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 수준에서 보이는 수준은 세상 수준, 겉의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율법에 대하여는 자기는 완전하다고. 그 말은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원한 뜻을 완전히 지키고 살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지금 그 구약 수준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execute 하는 그 수준에서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율법을 올바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그분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예, 여기서 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그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는 건가. 왜 이런 구약의 율법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리만 잡으면 저희가 됩니다. 왜? 이런 사법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그 예수님에 관한 수준에서 적용되는 것 외에는 이 사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그 신정 국가였을 때 그때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이 뭐예요? 공평한 원리. 그것은 지금도 적용이 돼야 된다. 공평적인 원리. 그죠? 그런 얘기는 다 했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느리와. 소가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시면 그 처음으로 그 공평적인 법, 즉 사회법이 주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신정국가 수준이 아니죠. 거기는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즉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십계명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의 중심적인 원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나 그게 이제 제너럴한 룰이죠. 그러나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일반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그 질서를 깨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짐승한테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는 거죠. 즉 천국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게 되면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동물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의 바다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인간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스리라고 줬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줬어요. 왜 어떤 동물은 먹으면 되고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사회가 대강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는 먹으면 안 되고 소는 먹어도 되고 이 개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절대로. 그래서 뭐 개 먹으면 어때요? 소는 먹으면 어떻고 그러나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라 이 말은 또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을 지금 다 아담에게 오게끔 했죠. 아담에게 오게끔 해서 아담이 이름을 준다는 거는 다스리는 모습이죠. 그쵸? 이름을 줬다는 거는 지금 다스리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모든 동물이 와서 이름을 다 받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할 동행자가 없었죠. 요즘 말로 하면 컴패니언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개들로 컴패니언이 돼버렸어요. 개가. 이런 성경 꼬무니까 욕을 못하겠어요. 아니 개는 개죠. 아, 기가 막혔어. 이 개는 개다. 아, 이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한테서 그런 거를 얻어내라고 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사회 질서가 깨져버렸으면, 개한테 그거를 받아야 됩니까? 뭔가 병들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애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냥 애들은 개,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배워갖고는 이 사회에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절대로 개가 그 컴패니언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물들은 인간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뭐야,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해서 이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 뜻으로 안 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잠시 뭐 행복한 척하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 이 돈이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잡아놨어요. 그 질서가 잡혀져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질서를 잘 지켜야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해도 남자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이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준 질서를 미스유스했죠. 그렇죠? 자기 부인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는 그런 건 다 빼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뭐 해방 좀 해보겠다고 여성 운동이 일어나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솔직히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억울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기가 지금 나가서 엄청나게 독립을 하고 뭘 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 진심한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아들이나 딸들에게도 이런 걸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질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의 질서, 교회에서의 질서, 이 사회에서의 질서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것도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뱀을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뱀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뱀에게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왜? 뱀이 그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했다고 순종을 해버려요.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뱀 고기를 해 먹었으면 그러면 아주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또 안 돼.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소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이건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원래 소는 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먹게끔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즉 이런 것만 봐도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에 가서는 소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정말 소가 있는지 동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천국을 구약 수준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prophetic idiom이라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구약 수준에서 천국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그걸 글자 그대로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왜? 구약적인 용어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과 전쟁을 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세요. 요즘 애들이 이거 읽으면 아니 예수님이 말 타고 와서 뭐 어쩌려고요? 탱크가 있는데 탱크하고 말하고 부닥쳐갖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리고 칼이죠. 그리고 뭐 활. 이게 구약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2012년에 쓰여진다면 뭐 전투기가 타고 오시든지 무슨 뭐 탱크를 타고 오시든지 군함을 타고 오시든지 뭐 다르게 표현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최고로 군사적으로 세력이 센 게 장갑차 말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천국에 이렇게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나 뭐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몰라요. 그러나 우선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송아지가 사람을 쳐 죽이는 모습은 이제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신정 국가가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소가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이 자체부터가 이게 예표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면 그런 일이 이런 법이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런 일이 있을 이가 없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맞추어진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죠. 완전히 인간들이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 동물들은 인간을 해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즉 이거를 뭐 꼭 뭐 동물이 인간을 해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질서가 회복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부인들이 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남편을 완전히 복종하죠.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죠. 우리 부모를 완전히 공경하고 순종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서들이 잡혀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것도 부정하게 되지 않은 곳입니다. 부정이 없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즉 여기서 시험을 받은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시험을 이기는 거죠. 물론 이제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승리하시는 현실이 증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되는 그 상태에서 무엇이 보여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거기에 어떤 들짐승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무슨 뭐 사자가 있었는지 무슨 표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들짐승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즉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이것이 어느 것과 연결이 돼요? 처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죠. 못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깨지죠. 그런데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괜히 이런 식으로 마가가 왜 하필라면 뭐 들짐승과 같이 있었느니 이런 소리를 왜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구원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질서가 무너지자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아담과 이브를 생명나무 못 가도록 막아요. 즉 천사들이 아담과 이브의 원수 같은 모습이 됩니다. 서로 적이 되는 모습이 되는데 둘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질서가 다시 잡히죠. 왜? 처음부터 질서가 뭐예요?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그저 요즘 그 기독교인들 중에 코미디가 많은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코미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사 봤다고 되게 자랑하는 사람들. 천사를 본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뭐 자기가 천사를 봤느니 어쩌니 하는데 천사가 뭐예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천사는 뭐예요? 우리 천국에서. 우리의 종입니다. 아니 꼭 저 옛날에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저 미국에서 흑인들을 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죠. 그 백인들 주인 둘이서 만나갖고는 한 사람이 막 기뻐합니다. 내가 내 종을 봤어 어제. 응? 내 종을 내가 어제 만났어. 어우 너무 기뻐. 참 답답한 인간들이에요. 그게 자기 자랑하는 데 쓰여집니까? 천사 본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불일 천사들인데. 그런데 그 우리가 불일 천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천사가 돼버렸었죠. 아담과 이후가 죄를 지고 질서가 깨지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둘째 아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예수님이니까 수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둘째 아담이에요. 메시아 수준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란 말입니다.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된 수준에서 지키고 사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질서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보는 걸로 돌아가서 29절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받아버리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을 안 했으면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인다. 왜? 살인죄가 그에게 적용이 돼버립니다. 21장 12절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30절을 보시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다. 근데 이것은 죽은 자의 가족이 정할 때 죽은 자의 가족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지.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나 즉 아들을 받고 딸을 받으면 같은 원리로 처리를 하는데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여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기 30세겔을 준다. 은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으로서 그 받는 취급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은 33겔에 팔려갑니다. 그쵸?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종의 취급을 받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또 현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동물의 받쳐서 죽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이 시편 22편을 보시면 가죠. 거기 같이 가서 좀 읽어. 1절부터 읽으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 거기 18절에도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대로 일어났죠,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거기에서 울부짖는 게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이렇게 표현되고 지금 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지금 이게 전부 그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황소에 받쳐 죽는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시편 68편 30절 한번 보죠. 68편 30절 갈밭의 듬질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여기 보면은 그 부활하는 모습인데 이제 부활하시면서 은조각을 밟아라. 지금 은 30에 이렇게 팔리셨고 근데 그 부활하는 모습도 표현이 되는 게 그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주시라. 꾸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판 돈을 어디다 사용하게 됩니까? 무덤을 사게 되죠. 즉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을 이제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그 이 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그 원리를 좀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종을 얼마에 이렇게 보상하고 하는 이런 원리나 이런 게 다 이게 간접적이라도 다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괜히 이런 식으로 뭐 은 30을 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을 그 전체적인 원리를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종 취급을 받으시고 짐승에게 바쳐 죽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그 벌금이 다 뭐예요? 같이 죽어야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님을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라. 뭐 이것은 그냥 읽은 그대로입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분명히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인간을 받아 죽이는 것과는 다르게 처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소는 짐승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죠. 원리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참, 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돼갑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어떤 개는 뭐 몇백만 불을 물려 상속을 받고, 예, 네? 어떤 고양이도 뭐 몇백만 불을 받고, 인간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제가요,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뭐, 그 뭐야, 고래 살리자, Save the Whales. 붙이고 댕기죠. 그런 사람이 그 고래는 살리자고 떠드는 특히 그 여자들이 낙태 수술은 또 찬성이에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고래 살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하죠. 그 리버럴한 여자들이 전체적으로 또 낙태 수술은 오케이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고래를 살리자는 인간이 인간은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우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 이렇게 예, 그거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날까지는 지구는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살 만큼 살고 하나님 명한 대로 죽고 흘러갑니다. 세상이 망하는 거는 다른 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딴 것들로 걱정들 하고 있어요. 뭐 글로벌 워밍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일반 저주가 있지만 물론 더 세지지만 일반 은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또 태어나는 사람 또 태어나고 또 네? 먹을 거 줘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더 힘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이렇게 뭐 다른 걸로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겁이 안 나고.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아니, 우리 생각에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걸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시겠어요? 하기는 부통령 골인가 그 비슷한 골빈 사람이 그게 그 사람에 의하면은 이 북극이 남극이 얼음이 녹아갖고는 캘리포니아가 바다에 잠긴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마 몇 년 안 남았어요. 10년 안에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거 그 사람 한 7, 8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이구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헤엄쳐 다녀야 돼요. 에이, 참.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에? 물로는 다시 심판 안 한다고 했는데, 원, 물로 다 잠겨 죽을 거예요, 우리가? 불을 고시켜야 돼, 불을. 불로 심판하세요? 물이 아니라. 에이, 참. 답답해요. 그런 거 걱정하고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이, 뭐, 이거 끝을 내야죠.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재물을 훔쳤을 때의 배상법. 1절서부터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면,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양귀나 양을 물어나고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한다. 이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은 갑절을 배상합니다. 갑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갑절. 배로 주게 돼 있는데. 그러나 1절에 잡거나 팔아버리면. 즉, 잡거나 판다는 거는 뭐예요? 돌려줄 마음이 없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또 회개라는 게 있어요. 훔쳐다 놓고, 아, 이거 마음이 아파서 다시 돌려준. 근데 소를 훔쳐다 놓고 잡아버리면, 아, 이거 돌려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나 4절에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과 비교되는 거죠. 잡거나 팔면 하는 거하고,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 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잡거나 팔아버리면 소는 5배, 양은 4배. 그러나 보통 원리는 2배입니다. 밤에 도적이 와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근데 해 뜬 후에 들어오는 도적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 죽이면 안 됩니다. 참, 왜 이러느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구분을 하십니다. 밤에 들어오는 거하고 낮에 들어오는 거. 도적, 배상할 수가 없으면 종이 되어라도 배상을 해야 돼요. 즉, 여기서 원리는 뭐예요?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어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이것도 예표 수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뭐예요?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같이 걸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달라졌죠. 더 완전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실 그래서요 이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근데 이 율법을 건드리면 OPC에서도 지금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그래서 위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거고 절대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지 율법도 변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성경 공부에만 제가 이렇게 아니요. 영어에 때도 하는데 영어는 녹음이 안 되잖아요. 아, 예. 예.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리.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낙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빌려준 것이 도적당했을 때 말하죠. 여기도 뭐 읽은 거 뭐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시고 9절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읽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죠. 왜 사실 요즘은 누가 내 걸 훔쳐가면 더 주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뭐 너 이랬으니 뭐 넌 이래라 이런 물론 그런 공평적인 것은 세상법에 지금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큰 원리만 몇 개 이해하시고 넘어가자 이 말이죠. 즉 먼저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되는 것은 개인 재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개인 재산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삶이 즉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눠 갖고 하는 그 삶이 공산주의 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 재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 재산을 주시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기를 그런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예요? 거짓말 한 것이지 개인 재산 반을 안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반을 안 내놓은 것이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그러면 다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게 돼 있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게 죄지. 우리 생각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아 저거 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쳤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안 바치면 어때요? 거기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가 너 건데 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다 바치라 했느냐 이 말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 팔아 제끼고 교회 다 바치는 게 지금 제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으면 그럼 안 바쳐야죠. 아니 좋은 교회를 찾아야죠. 그러면 지금 이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거를 올바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잘못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하고 싶은 원리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왔을 때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 때도 기독교인이에요. 즉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불렀으면 그럼 선생님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 일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일 하는 거는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꼭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 봉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선생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 일하는 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끔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 봉사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정말 내가 이만큼 하겠다 이만큼 하겠다 정해서 잘 밸런스를 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선생일은 두 번째고 교회 봉사는 첫 번째다 이런 컨셉은 없습니다. 성경에. 왜? 선생님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죠. 자식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자식을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아니 문 밖에 나가면 총알이 왁 위, 아, 그냥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가는 데서 살게 되면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키우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네이버헛, 웬만한 동네에 집을 사가서 그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아요. 이게 정말 아이들을 편안하게 잘 키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지 욕심 때문에 산 건지 그건 자기가 압니다. 아이들 잘 키우는 거는 좋은데 꼭 뭐 베벌리 힐스에서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 가족들의 세이프티나 이런 걸 생각해서 웬만큼 좋은 차, 괜찮은 차 사는 게 뭐 나빠요. 그러나 꼭 뭐 벤즈니, 예? 또 뭐 있어요? 벤틀리. 벤틀리는 목사만 타는 거예요. 그거나 건드리지 마세요. 벤틀리. 벤틀리는, 우와, 그거 우리 집보다도 비싸네. 차 하나가 그냥.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자비. 그 자기의 잡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차가 필요하다. 즉, 어떤 거예요? 우선, 이제, 복덕방 하시는 분들.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코롤라를 타고 가서 그 손님을 데려다니면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복덕방 일을, 물론 불법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법대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좀 좋은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차를 샀다. 그때 벤츠를 탄다. 뭐 또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양심에 다 알아요. 왜?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그 안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믿는 자면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압니다, 자기가. 이게 지금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지 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게 사세요. 자유하게. 좀 좋은 차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왜냐?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하나님 뜻에 맞췄다 하는 게 한 사람의 정도면 이 B라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 수준이. 또 C라는 사람은 또 한 이 정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판단이 확실하게 되는 수준이 있죠.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 정도까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나 좀 어느 정도 그래 우리 교회인 수준에서는요. 제가 볼 때 뭐 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다르다는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B에 있다고 해서 C 사람 보고 아 저건 아니야 이럴 필요도 없고 또 뭐 C에 있다고 해서 야 너는 왜 이러냐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받아들이 교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대강. 물론 이게 딱 정해놓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수준 안에서 자유하게 사시라고요.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네, 네. 그러면, 사람을 훔치면, 즉, 납치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재산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과 재산을 같은 수준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배가 고파서 훔쳤으니 뭐 없어서 훔쳤으니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배가 고파서 훔쳤는데 좀 봐줘야지. 그것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7년마다 모든 부채가 다 면제되는, 그죠? 희년도 있고 50년째.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신정국가 안에서. 근데 이게 안 되죠. 좀 이렇게 딴 사람이 먹게끔 내놓으라는 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주실 것 믿고 사는 것도 안 되고. 걱정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런 게 다 신정국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도 사는 거고 말씀대로 안 하면 먹을 게 많아도 죽은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습니다. 근데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것까지도 좋은데 아 이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뭐 하나님 좀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일 그 행복이 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만족.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천국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불만, 불평이 없는 삶이 벌써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재산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인간을 구별합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는 재산을 훔치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산 훔치는 걸로 죽이진 않습니다. 왜? 재산이 생명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생명보다 귀하게 그렇게 삽니다. 이 재산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재산에서의 자유. 이 천국 자유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날 죽일까 봐 그러고 사는 거죠. 기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천 장로교회 나오시는 분들, 굶어 죽을 쯤 되면 저하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됩니다. 네, 지금 그거 걱정할, 지금 걱정할 게 한두 개예요, 지금. 정말 정말 여러분이 굶어 죽을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누구라고 딱 정해져서 안 되겠네.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가 많으면 그 집사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집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교인 중에 굶어 죽을 수준까지 가게 놔둡니까, 집사들이? 집사가 뭐 하라고 집사로 세운 건데? 집사라고? 아니에요. 구제하라고. 근데 구제가 이게 또 세상에서는 참 이게 별로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구제.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제하러 온거 아니에요. 구제 그러면 괜히 또 거지 같아갖고 또. 옛날에 어떤 전도사, 우리가 전도사를 도와주는데 구제비로 도와줬잖아요, 그 당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와갖고, 네가 거지냐? 응? 구제비가 뭐냐? 화를 내세요. 자존심은 살아있어갖고. 구제비가 뭐 어때요? 어차피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자체가 거지로서 구걸하는 행위인데. 아이, 자존심은 또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구제할 사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모자라서 구제받아야 되는 수준이 된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치관에서나 얘기가 되는 거고. 세상에선 그렇죠. 저 어제 한심하면 저거 저러냐. 근데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제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밀리어네어로 한달 안에 못 만드세요? 못 만드세요?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보다 모자라서 구제받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잘났어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거지로 못 만드세요, 하나님이? 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게을러 빠져갖고, 예? 일도 안 하고 잡도 안 찾고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아이, 그냥 죽게 놔둬요, 그러면, 그런 거.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는요, 지금 뭐, 세븐 빌리언 피퍼,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과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새벽 깜깜할 때부터 깜깜할 때 일하는 그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100분의 1도 못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장, 이 칼빈주의를 올바로 잡으셔야 돼요. 칼빈주의를 올바로 잡으면 교만이 없어집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지가 뭐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좀 번다고 말해요. 그런 인간이 교회 오면 문제가요. 왜? 지가 나가면 교회가 그냥 망하는 줄 알아요. 물론 세상식으로 말하면 망해요. 예. 그러나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을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구약은 천국적인 것을 세상 것으로 표현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재산, 천국의 부유가 세상적으로 표현되는. 그런데 그 세상 것 자체가 천국적 부유로 착각을 하면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가나안 땅이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복을 원하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안 그러고. 다 의미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복이 세상 걸로 착각을 해갖고 참복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참복이 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정말 천국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서 삽니다. 육체도 이제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천국에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도 예수님이 안 가져가십니다. 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당을 몇백만 불 들여서 만들어 놨다고 예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세상 것은 천국에 어떠한 것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과 저도 천국 것으로 다시 창조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즉 우리 영혼과 육체도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세상적인 거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과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들을 보게 되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한 안전도 없고 완전한 보호도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 또 세상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 말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아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패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아니 사도행전이래요. 그 고린도후서 이제 배우게 되면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 시민이란 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배상 원리를 보면은 두 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즉 그대로 갚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치르고 두 배란 말이에요. 두 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갚고 하나는 그 죄에 대한 벌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대신 배상하시는 이 죄를 해결하시는 원리가 이 배죠. 그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한 것도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시고 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죄도 씻어지고 의도 입혀지고 두 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들, 이런 배상하고 보상하고 죄에 대한 그 죄를 지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이 다 결국 큰 원리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이나 배상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시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또 이제 새해가 되어 다시 모여 공부하게 됐습니다. 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사모되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 더욱 닮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